저희가 이제 레위기 강해를 계속해 오다가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들 이렇게 또 인사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한한달 정도 레위기를 중단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레위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레위기 이제 13장은 특별히 레위기는 크게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의 규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11장에서 27장 그 28장 끝까지는 이제 그 정결 의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중에서 11장에서 15장까지는 개인의 정결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11장에는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레위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그 11장은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외우기 쉽게 10일이 젓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렇게 쉽게 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11장부터가 좀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제 정결 예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장을 이렇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이제 그 여인의 유출병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제 13장에는 피부병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나병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나병이라고 번역된 짜라하트라는 단어는 명료하게 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이라고 말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나병이라고 통칭된 전체 질병을 봐도 특별히 집 안에 생기는 14장에 나오겠지만 집 안에 생기는 곰팡이 또 옷이나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까지도 나병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병과는 좀 다른 어떤 질병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규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좀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병이라고 하면 피부가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뭉그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막 피를 쏟고 하는 그런 보통 질병이 나병이죠. 전염성이 심하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병들 중에는 전염성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을 그 나병 환자의 규례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의 규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드린 강의 안에 보시면 피부병에 관한 규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에서 59절이나 되는 그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수차례 반복해서 이 내용을 읽었는데 이걸 좀 정리를 안 하면 이렇게 한눈에 딱안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59절 전체 말씀을 한절한절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59절이나 되는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꼼꼼하게 이 말씀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서 뭐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에도 성막의 식양이나 이런 게 나올 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좀 꼼꼼히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믿기로 하나님께서 그런 긴 내용을 아무 필요도 없는데 남겨주실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솔직하게 이긴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명료하게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면 우리가 좀한 번쯤은 꼼꼼하게 도대체 이 피부병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을 하고 또그 사람은 제사장에 갈때 제사장은 어떻게 진찰하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말하면 할 말도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절들을 다 옆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에 보면 도듬, 뾰루지, 색점 이런 거 그리고 여기는 뭐 피부 병변이라 그러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의학적인 어떤 용어나 이런 걸잘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한번 보시면 두 번째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궤양에 좀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기, 화상, 그다음에 머리나 털에 나는 수염이나 머리에 털에 나는 옴 이게 이제 그옴옴 아시죠? 그 비듬 좀 심한 비듬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흰색 점, 그리고 대머리. 대머리는 문제가 아닌데 그 대머리 된 곳에 이제 이런 나병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털으로 만든 것, 배로 만든 것, 가죽 의복에 난 그 곰팡이에 대한 것,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런 그 피부병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좀 여러분이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그 몸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가지고 나병같이 느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제사장은 진찰을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진찰하는 겁니다. 그 진찰을 했는데 이 환부를 딱 봤는데 환부의 털 색깔이 변한 거예요. 흰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비슷한 내용들인데 어쨌든 피부보다 우묵해지면 우리 보통 이렇게 볼록해진다 생각하는데 우묵해지면 나병이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묵해지지 않고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을요 7일 동안 가두어둡니다. 격리가 아니고 어디 가두어둬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가두어둡니다. 이 사람은 7일 동안 가만히 가두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일 후에 이 사람을 다시 이제 보는데 만약에 환부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또 퍼지지 않았으면은 일단은 그 환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퍼지지 않았으면 7일을 더 봅니다. 그러니까 오래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병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7일을 넣었다가 이제 14일째 나오면 이제 그때 판별을 하는데 환부가 엷어지고 또 그 피부에 이제 환부가 엷어졌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정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14일이 지났는데 이 병이 지속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닌 겁니다. 그걸 정하다 하고 그래서 옷을 빨아서 다시 입으면 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갔는데 다시 그렇게 움푹 파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 나병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14일 있어서 일단 1차 확인했지만 집에 갔는데 또 이렇게 움푹 파이거나 털이 휘어지면 이 사람이 나병이라는 것이 판정이 되고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됩니다. 자, 재밌죠? 예, 재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건데 궤양 같은 건데요. 여기 나병, 9절에 보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이렇게 나오죠. 그 제사장에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흰 점이 돋아나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점이 돋아났고 털도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이는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온몸에 이렇게 그 흰색으로 이렇게 몸이 다 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오랫동안 나병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부정하여져서 가두어두진 않고요. 나병이 크게 발생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 사람은요 정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게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의아하긴 했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뒤에 보면요, 이제 이 사람이 그 이렇게 하얀색이 됐는데 또 빨간 피부가 올라오거나 이렇게 생살이 돋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 피부가 보이거나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흰색으로 다 이렇게 퍼져 있으면 괜찮은데 다시 생살이 돋아난다는 거 이제 다시 이렇게 활동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래서 그 생살을 진찰하고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건데 또 그 생살이 또 휘어지면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니고 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기인데요. 종기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좀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종기 좀 극심한 종기 우리 욥에게 났던 그런 악창 그 욕창 같은 좀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종기는 이 사람이 그 생겼다가 나왔는데 그 종기의 흔적에 또 흰 점이 돋아나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 가야 됩니다. 종기가 나았다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근데 딱 봤을 때 그 환부가 피부보다 얕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흰 털이 나면 이건 나병이라는 거예요. 종기 때문에 난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볼 때 나병을 판단하는 그 판단식 판단법은 색깔이 변하고 그다음에 그 환부가 피부보다 움푹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사람 나병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치료를 가뒀다가 다시 이렇게 병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불에 데워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나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봤을 때 그 된 곳이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고 또 털이 희고 피부보다 우묵하여지면 이는 화상에 생긴 나병이라는 거예요. 보통 화상이면 이렇게 피부가 부어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되면 이는 나병이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7일 동안 가두었다가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머리나 수염에 나는 이런 그 이 옴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말한다 그러는데 우리 그 어르신들은 아마 예전에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을 좀 어린 시절에 말입니다. 잘 못 먹고 또 잘 안 씻고 이랬을 때는 이런 피부 질환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너무 씻고 너무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아토피에 걸리는 또 그런 일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어르신들이 그 이런 그 단어들을 들으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머리나 수염에 이제 옴이 붙었을 때 피부보다 또 우묵해지고 그 자리가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되면 이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나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근데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검은 털이 있으면 검은 털이 없을 경우에는 우묵하진 않는데 털이 검은 털은 없어요. 그러면 또 7일 동안 가두어둡니다. 그랬다가 다시 7일째 나왔을 때 옴이 퍼지지 않았고 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그 털은 다 미는 거예요. 미는데 그 환부에 있는 털은 밀지 않고 또 7일 동안 가두어 둡니다. 그랬다가 다시 7일 후에 봤는데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고 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그를 정하다 하고 옷을 빨아서 입어서 정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흰 색점에 관한 거 이렇게 좀 보시면요. 여기는 38, 39절 두 절에 나와 있는데 피부에 흰 색점이 있으면 여기는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다. 그는 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루러기 아십니까? 어루러기? 사전을 찾아봤는데 설명을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뭐 설교자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걸 써올까 하다가 뭐 읽어드려도 비싸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써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머리 문제인데요. 머리털이 이제 빠지면 대머리인데 대머리는 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머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앞머리가 빠져도 이마 대머리다 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머리 분들 정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분들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대머리가 됐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머리에 이제 그 대머리가 된 곳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이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서 피부 나병과 같으면 그를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45절, 46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이렇게 나병 환자로 판정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 여기 콧수염 사이를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지만 혹이 지나가다가 오히려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 보통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는 모습은 이건 그 보통 죽음 이 장래의 모습과 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영 밖에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절부터 보시면 이제 옷에 의복에 생기는 나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털옷이나 배옷이나 가죽옷이나 그 모든 이 옷에 이 푸른색, 붉은색 이런 나병의 흔적이 곰팡이가 피면 제사장은 그 옷을요 7일 동안 간직을 해두는 거예요. 그 7일 후에 이제 꺼냈을 때 이 색점이 퍼졌으면 이는 나병인 거예요. 그 이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래서 그 옷을 다 풀에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다 불살라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퍼지지 않았는데 그 색 퍼지지 않았을 때는 그 곰팡이를 빱니다. 빨아가지고 다시 또 7일 동안 간직해요. 그 7일 동안 간직했다가 다시 이제 뺐는데 이게 퍼지진 않았는데 아직 곰팡이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안에 잠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려가지고 불태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7일 동안 보관했다가 꺼냈는데 만약에 그 곰팡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옷을 빨면 정결해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피부병과 관련된 전체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대개에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3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좀 각자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좀 이렇게 쌍방간에 좀 더 깊은 말씀의 나눔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좀 부분에서 생각해볼 문제는 여러분 나병 환자로 선언된 사람은 삶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나병 환자로 선언되기 전에 아주 그 긴장되는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 7일 동안 나병을 관찰하고 또 이렇게 한 번도 또 7일 동안 관찰하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하나님께 또 얼마나 간절해지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보통 이 나병과 관련된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 나병에 들었다 하는 그런 기록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훌륭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던 게 있었죠? 또 혹시? 맞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들었는데 그 게하시 그 종이 이 나병이 다시 옮게 되는 그런 게 또 있었죠. 그 다음에 미리암이 모세를 그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아서 나병이 바라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역대하에 가보면은 또 그 우시아 왕이 나오는데 이 우시아 왕이요 교만해져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향로에 불을 피우려고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왕이시여 그런 일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용감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시아가 그때 화를 버럭 냅니다. 향로에 불을 넣으려고 하다 화를 버럭 내요. 그랬을 때 나병이 확 바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성전에서 격리가 되는 그래서 평생 그 나병이 고쳐지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우시아 왕의 최후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라든지 그 게하시와 관련된 이야기도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얘기도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나아만 장군이 그 와서 고침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기 스승인 엘리사가 이 그 장군을 고쳐줬으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예물을 받아달라고 말을 하는데 받지 않겠다고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가서 무엇이라도 받아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막 나아만을 따라갑니다. 막 따라가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막 이렇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그 나아만이 이렇게 수레에서 내려요. 내려가지고는 평안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평안입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마 그 가는 사이에 그 꾀를 냈나 봐요. 꽤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그렇게 좀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그 선지 생도가 젊은 선지생 두 명이 왔는데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은 한 달란트하고 옷 두 벌 좀 주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는 병 고침 받았죠. 안 그래도 뭘 더 주고 대접 보상하고 싶었는데 전혀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 게하시한테 옷 두 벌하고 은 두 달란트를 받으라고 하면서 두 달란트를 줍니다. 그 짐을 지어가지고 그 얼마나 무거웠으면 다른 두 사람이 지어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의 시종이 이렇게 지고 갑니다. 가는데 언덕 위에서 누가 보고 있죠? 엘리사가 딱 보고 있으면서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그 게하시에게 이렇게 막 형벌을 내렸더니 나병이 바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나병이 딱 사람에게 생겼다 이런 이 사람은 뭘로 딱 규정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딱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격리되지요. 만지면 안 되지요. 부정한 사람이죠. 불과촉 천민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된 그 최하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제일 소외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나병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암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우리가 참 고치지 못할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 이건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병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길고 긴 구절에 단 한 번도 그의 죄로 인하여 나병이 발한 것이다 이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14장에 가면 이제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록이 14장에 이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심, 이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는가 하면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게 관심이 아니고 다시 이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관심이었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봐도 이렇게 길고 긴 본문이 왜 기록되었는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판별하는 것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다시 봐서 정말 이 사람이 나병인지를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나병이 판병될 때 이 사람을 격리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기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마음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병이 생기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 그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레위기 말씀은 그 시내산에 도착하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받은 거니까 아직 40년을 광야를 지내야 됩니다. 거기에 병원이 있습니까? 위생시설이 있어요? 얼마나 그 위생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특별히 위생상의 이유로 그런 어떤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을 격리시키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거죠. 누가 봐도 딱 보이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온전한 공동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의식 속에 아 이제 이게 질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벌을 받아서 이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우리가 딱 병에 딱 걸리게 되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그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경우 질병을 받는 경우 분명히 있지요. 자기 개인을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쉽게 판별할 수 없어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성경이 욥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쓴 책이 욥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첫째로 배워야 될 건 이런 질병의 문제, 어떤 이런 어차피 공동체에서 격리되기까지 하지만 이런 질병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격리시키는 데 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럼 뭐였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을 누가복음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게 했을 때 그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의 오심의 상징은 이런 가장 그 소외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말씀을 봐도 알지만 예수님 와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이런 나병 환자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고칠 때 어떻게 하셨죠? 아주 인상적인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날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요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손을 대셨습니까? 그런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인상적이게도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손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이거든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네가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소외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참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혹시 이렇게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서로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대면 안 되는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집이 어디였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같이 어울렸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이 나병 환자와 관련된 재밌는 이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고침 받는 사건이 나와요. 아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레위기 말씀이 보이시죠? 그죠? 제사장에게 왜 몸을 왜 보이라 그래요? 너를 진찰해서 네가 나병이 아니라는 것, 나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13장을 모를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하고 레위기 13장을 알고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제사장이 가라 그러지? 이런 것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갔을 때 이제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9명은 예, 다 그냥 그 자기 나은 거에서 너무 기뻐하고 돌아가고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던 나병 환자였다 하는 기록이 누가복음 17장에 인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감사절 이럴 때 감사에 관한 주제 설교를 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침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아니 그 다시 고침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10명 중에 단 한 명 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었다 하는 아주 인상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께 고통과 질병이 있을 때 많이 매달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고쳐주면 어떡해요?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마음껏 인생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생각해보면 고침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치유받은 사람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화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런 극심한 질병, 나병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다 나병 같은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 나병 환자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향하여서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건 정말 극심한 죄악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어제도 우리 그 수련회 답사를 다녀오면서 점심을 좀 늦게 먹었어요. 근데 거기 양산에 있는 우리 김 목사님이 잘 아시는 그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값도 싼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먹고 또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음료수도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차에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그때 저절로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데 감사하지 않는 건 죄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불리 먹고 말이에요. 또 음료수까지 먹고 이렇게 사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죄 아닙니까? 나는 감사 안 해도 죄가 아니다. 흔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 뭐죠? 우리는 그 아홉 명에 해당하는 극심한 죄인들 아닙니까? 어째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가 있냐고. 나라니까 그게 나. 이런 레위기 13장에 이런 나병에 대한 규례가 길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인지를 봐라. 근데 회복이 되었다. 근데 감사 안 했다. 놀랍지? 누구 얘기일까 이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중이고 해서 제가 좀 빨리 끝을 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하나는 우리가 어떤 육신의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그때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들면 항상 죄가 떠오릅니다. 그럴 때는 그런 죄를 떠오르게 하시면 회개하고 하면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저거 저렇게 살 때 알아봤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나를 병에 들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물론 그 사람이 아픈데 내가 감사하다 이건 아니지만은 야,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아직까지 유보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포인트는 이런 정말 하나님 그 공동체에서 소외된 것 같았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외된 이웃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 잘 못 되는데 어떻게든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소외되고 우리 어쩌면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계속 투자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 또 우리가 섬긴다고 해도 별로 감사도 모르고 섬긴다고 해도 별로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마음을 쏟게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이 우리 여기저기에 보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참 마음이 이 땅에서 정말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쓰는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여기 아까 우리가 그 자기가 입는 의복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 의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이 옷이 재산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산 아무것도 없었는데 옷 한 벌 마지막 그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까지 옷은 재산이었고 옷은 이불이었고 이랬어요. 그래서 겉옷을 빼앗았을 때 그거를 저녁까지 두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옷은 중요했는데 근데 그 옷에 곰팡이가 폈다. 그럼 과감히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히 불살라야 그리고 자신이 그 사용하는 옷이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잘 관수하고 돌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항상 이건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약 백성에게는 정결함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 부정한 것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를 살펴야 하고 혹시 또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 어느 단체에 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만들어진 물건이 선한 곳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부정한 것이 없나를 살피시고 또 혹시 내가 회사생활할 때 또 기업을 운영할 때 혹시 부정의 요소가 들어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서 만약에 부정한 것이라 판단되면 과감히 잘라내고 과감히 불을 태워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이라 할지라도 불태워버려야 한다.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